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제프 세션스 신임 미 법무장관이 9일 백악관에서 공식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취임 선서식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세션스 법무장관의 가족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세션스 장관이 정의를 위해 싸워왔으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점을 깊게 믿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날인 8일 상원은 표결을 통해 세션스 장관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가결 직후 세션스 장관은 동료 의원들에게 이는 특별한 영예라며 자신에 대한 신뢰가 가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준에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을 부활하려 하고 있다면서 세션스 장관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이라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세션스 장관이 인준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여섯 번째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서 세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의 정확한 문구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무부가 기업형 마약 조직인 카르텔을 소탕하고 미국 내 폭력 범죄를 줄이는 팀을 구성할 것, 경찰권을 겨냥한 범죄를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보안군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존 니콜슨 사령관은 9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15년간 이어지고 있는 아프간 전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프간 보안군은 지난 한 해 약 80%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독립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와 비교할 때 사망자의 숫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니콜슨 사령관은 사망한 병사들을 대체하느라 아프간군의 역량이 많이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니콜슨 사령관은 교착 상태를 끝내기 위해선 더 많은 미군 병력이 투입돼 훈련과 조언, 작전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8,400여 명인데 여기에 추가로 수천 명이 더해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일본 최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니신보사는 9일 멕시코 현지 공장 신설 계획을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니신보사의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무역 발언 이후 멕시코 공장 계획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일본 내 첫 업체라고 일본 매체는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일본 도요타 자동차에 대해 막대한 국경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니신보사의 이번 발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9일 워싱턴으로 향하는 시점에 나온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미일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에 대한 일본의 투자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는 니신보사의 자동차 브레이크 부품 해외 공장 신설 후보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은 이번 주부터 외국인 방문자들에 대해 지문 채취를 시작할 것이라고 중국 공안부가 9일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을 방문하는 14세에서 70세까지 대부분의 외국인들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안부는 그러나 외교 여권 소지자나 중국과의 상호 협정을 체결한 국가 출신자들은 면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10일부터 홍콩과 인접한 중국 남부 도시 선전에서 지문 채취를 시작한 뒤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주로 한국과 일본, 미국, 러시아 등에서 7,600만 명의 외국인들이 중국을 드나든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공안부는 성명에서 지문 날인을 의무화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터키 당국이 시리아 국경 인근 지역에서 대테러 기습 작전을 벌여 150kg 분량의 폭발물을 압류하고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IL 반군 용의자 4명을 체포했다고 터키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터키 경찰은 또 반군들로부터 자살 공격용 폭탄띠와 원격 제어 기폭장치, 총기 몇 정도 회수했습니다. 당국은 이들이 대형 테러 공격을 모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일 공개된 경찰의 압류 영상에는 땅속에 파묻힌 무기와 폭발물을 찾기 위해 동원된 탐지견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하루 종일 찌뿌둥한 몸, 장시간 일에 지쳐 끊어질 듯한 허리 통증을 느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대부분 평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허리 통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직립보행을 하는 인류에게 숙명과도 같은 이 통증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인의 80% 정도가 이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고 그 중에 약 30% 정도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런 만성 허리 통증은 약물이나 수술 외에 운동을 통한 다양한 치료 또 예방법들이 있긴 한데요. 어떤 운동이 좋은지는 아직 합의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메릴랜드 의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 요가가 만성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요가는 명상과 호흡법을 통한 심신 단련법으로 인도에서 유래됐습니다. 1,000명의 환자가 참여한 12개의 다른 실험을 한 결과 요가를 한 경우 운동을 하지 않거나 자가치료를 한 경우보다 3에서 6개월 후에 허리 통증이 다소 완화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연구진은 꼭 요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도 기록하고 있고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2월 10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0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2.5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4도, 신의주 영하 10도에서 영하 3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영하 9도에서 영하 2도, 함흥 영하 11도에서 0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9도에서 영하 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스파이스 걸스의 노래입니다. 워너비, 네가 진짜로 원하는 걸 말해봐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서한을 보내서 건설적인 관계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도 즉각 환영의 뜻을 내놨습니다. 베트남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늘어서 두 나라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전국 관공서에 게시한다는 계획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서한을 보냈다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 시진핑 주석에게 서한을 보내서 건설적인 관계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서한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이로운 건설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시 주석과 협력하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정월 대보름 인사를 중국 국민에게 전하면서 번영하는 닭의 해를 보내길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연락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 주석이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맞춰서 축전을 보내왔는데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다 할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19일 만에 답신을 보낸 셈인데요.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유럽, 호주, 중동 국가 정상들과 두루 전화통화를 하면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는 정상회담까지 하는 동안에 유독 중국에는 연락을 하지 않아서 중국을 홀대한다는 반응이 중국 쪽에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동안 실제로 중국 매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락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다고요?
예, 중국 신랑망이 지난주 목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전통을 뒤집었다면서 환율 공세와 함께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과 갈등을 일으키려는 태세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매체가 지적한 이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전통이란 미국의 대통령이 해마다 이 중국인과 미국 내 중국 출신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춘절, 이 설 메시지를 발표해왔던 걸 가리키는 건데요. 이런 비판 보도가 나왔던 지난주 목요일은 올해 춘제 연휴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예. 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처음 연락을 했는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중국 정부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목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중국 인민에게 이 정월 대보름 축하 메시지를 전한 걸 높이 평가한다면서 중국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시 주석이 말했듯 두 나라는 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이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데 특별하고 중요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중국의 언론들도 역시 환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영 국제 전문 매체인 환구시보는 이 목요일자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는 늦었지만 중국에 선의의 신호를 전달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인사로 중국인들의 기대를 충족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건설적인 관계를 희망한다고 언급을 했고 또 중국 쪽에서도 발전과 번영의 책임을 공유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서로 호의적인 분위기였다고 볼 수 있겠군요.
꼭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는 게요. 이 관영 환구시보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대해 평가한 목요일 논평에서 미국 새 정부의 대외 정책을 견제하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예.
예,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이해하지만 백악관 측도 우리의 중국 우선주의를 이해한다고 적은 건데요. 서로 배려하고 타협할 때만 양호한 양국의 관계가 실현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 간의 신형 대국 관계를 확립하는 면에서 미국의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박력이 부족해 보였다면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류 역사의 뜻밖의 식견 그리고 대작을 남기길 바란다는 덕담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을 향하는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예, 지난해 베트남을 찾은 관광객 가운데서 중국 국적자들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고요. 올 들어서도 지난 1월 한 달 동안 중국인 25만여 명이 베트남을 방문해서 다른 나라들을 누르고 이 출신 국가별 관광객 수 1위를 차지한 걸로 예, 베트남 관영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1월보다도 68%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인들이 베트남을 많이 찾는 이유가 뭘까요?
예,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국제 법률 회사 베이커 앤 맥킨지를 운영하고 있는 이 프레드릭 버크 대표는 이 동중국해나 남중국해를 놓고 중국과 주변 국가들 사이에는 긴장이 있지만 이 베트남은 중국인들에게 편안한 방문지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가깝고 저렴하면서 접근하기 편한 데다가 문화적으로도 비슷하지만 또 반면에 다른 면도 있어서 중국인들에게 흥미를 끌고 있는 것이라고 이 VOA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동중국해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 때문에 중국과 주변 나라들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인데요. 관광객 교류가 늘면서 이 관계 개선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통틀어서 베트남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220만여 명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베트남에서 반중국 시위가 불거졌던 2014년에는 이 숫자가 감소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1979년에 국경 분쟁으로 전쟁까지 일으켰던 두 나라의 관계가 이렇게 관광 수요 증가로 개선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베트남에서 관광객들이 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베트남은 제조업 중심 국가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트남에서는 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분야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첨단 과학 산업이나 영화 산업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최근에 제작된 세계적인 영화 킹콩도 바로 이 베트남에서 제작된 겁니다. 관광산업은 지난해 베트남 국내 총생산의 6.6%로 아직은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고 있고요. 베트남이 제조업 수출에 의존하고 있긴 하지만 일자리 8개 가운데 한 개는 서비스업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 주변 나라 다른 나라들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도 많다고 하던데요.
예, 2015년에 홍콩을 방문한 중국인 숫자는 4,500여만 명에 이른 걸로 알려졌고요. 같은 해 태국을 찾은 중국인 수도 20%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5년에 타이완을 찾은 중국인은 350만 명에 이르러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지난해 독립 성향의 차잉원 총통이 취임한 후로는 타이완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줄고 있습니다. 또 중국인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즐겨 찾던 말레이시아도 2014년 3월에 말레이시아를 출발해서 중국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실종한 사건이 발생한 이래 이 관광객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또 그것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만들었다는 소식이네요.
예, 일본 관방부 산하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과 시마네현 당국이 다케시마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포스터를 공동으로 제작해서 목요일 현지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네, 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겨있는 포스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을 한자로 적은 죽도와 또 영어 다케시마가 큰 제목으로 써 있고요. 이 섬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건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분명하다는 주장이 적혀 있습니다. 배경에는 이 독도 사진과 지도상의 위치가 표시돼 있는데요. 한국이 일방적으로 다케시마 독도를 차지해 불법 점거하고 있다거나 일본은 이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지향한다는 이런 주장도 들어 있습니다. 또 2월 22일은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홍보 문구도 담겨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목적으로 이 그림 전단을 만든 걸까요?
예, 일본 정부와 공동으로 포스터를 제작한 시마네현은 다케시마 이 독도를 행정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데요. 시마네현 당국은 정부와 협조해서 이 포스터를 전국 관공서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배포하고 이달 말까지 각급 기관에 게시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일본이 최근 그 부쩍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 맞습니다. 일본 정부는 초중등학교 교과서 집필 기준을 제시하고 예, 또 전국 학교 교육 과정에 지침으로 사용되고 있는 예, 정부의 공식 문서 학습 지도 요령에 다케시마 독도와 센카쿠 열도 다오이 다오를 고유 영토로 표기하기 위한 개정 작업 방침을 지난달 31일 밝혔었고요. 앞서 17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다케시마 독도는 원래 역사적으로 국제법상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고 말해서 한국 정부에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한국 정부가 일본의 다케시마 독도 영유권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고 전해주셨는데 최근에 두 나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죠?
예, 이 독도 영유권 문제 말고도 이 서울과 부산에 있는 일본 외교공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 두 나라의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이 소녀상은 한반도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 때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하는 위안부로 끌려갔던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일본 쪽에서는 지난 2015년 양국의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에 나가미네 야스마사 한국 주재 대사 그리고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 총영사를 귀국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째 일본 대사가 한국에 없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 목요일에 브리핑에서 나가미네 대사 일행을 귀임시킬 구체적인 일정이 현재로선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스가 장관은 한국 주재 대사 귀임 계획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향후 재반 상황 속에서 판단해 갈 거고 여기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제프 세션스 새 법무장관이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국의 정보통신기업인 인텔이 애리조나주에 7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 소식.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미국의 주요 연예기획사가 아카데미상 축하 파티 대신에 민권단체 지원을 위한 집회를 한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볼 텐데요. 수요일 상원 전체 회의에서 인준이 통과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취임식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세션스 법무장관이 목요일 오전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한 후 오늘의 이 자리에 있게 한 트럼프 대통령께 먼저 감사한다고 밝혔는데요. 세션스 장관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Mr. President, thank you for this great honor. It's something I never expected would happen in my life, but I do love.
네, 이때까지 살면서 법무장관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 세션스 장관이 또 이 법무부의 일원이 되고 법무부를 이끌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는데요. 할 일이 많지만 가장 먼저 법무부 직원들을 격려하고 직원들이 가진 재능을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끔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세션스 장관이 또 미국의 범죄 문제를 척결하겠다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연방검사 출신으로 엘라베마주 법무장관을 지내기도 한 세션스 장관 는 미국의 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a crime problem. Is that this is a dangerous permanent trend that places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American people.
네, 미국의 범죄 문제는 위험하고 영구적인 추세로 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션스 장관은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가진 모든 재능과 능력을 동원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치솟는 범죄율을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테러의 위협 역시 커지고 있다며 테러의 위협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세션스 장관은 다짐했습니다.
네. 자, 세션스 장관 약 20여 년간 연방 상원 의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만 이번 인준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민주당 소속 동료 의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죠.
그렇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찬성 52표 대 반대 47표로 인준을 받았는데요. 이 세션스 장관은 1986년에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으로부터 연방 판사 지명을 받았지만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준이 거부된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인종 문제로 큰 비판을 받았는데요. 민권운동가 마틴 루서킹 목사의 부인이 쓴 편지를 민주당 소속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회의장에서 낭독을 하려다가 발언권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편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길래 제지됐나요?
네, 당시 엘라베마주 연방검사였던 세션스 장관이 권력을 이용해 흑인들의 투표를 막았으며 성품이나 공정성 등을 볼 때 연방 판사 자격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워런 의원이 이런 편지를 낭독한 것은 동료 의원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상원 규정에 어긋난다면서 발언을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편지 내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따르고 있는데요. 린지 그레이엄 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은 세션스 장관이 훌륭한 인품을 갖춘 인물인데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예. 자, 한편 세션스 장관의 취임식 현장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션스 장관이 법무장관으로서 국민을 잘 보호할 것이라고 말한 후 미국의 사법부와 관련한 행정명령 세 건을 동시에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He will be a great protector of the people. I'm signing three executive actions today designed to restore safety in America.
이번에 서명하게 될 3명의 행정명령은 모두 미국의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조처로 사법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이 선거운동 당시의 공약을 이행하는 선상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세 건의 행정명령,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살펴보죠.
네, 우선 미국에 퍼져 있는 이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을 척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연방사법기관에 지시를 내린다는 행정명령이 있고요. 두 번째는 폭력범죄를 대처하기 위한 전담반을 꾸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행정명령은 법무부가 지역경찰관들을 범죄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계획 마련에 착수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정보통신기업이자 세계 최대의 컴퓨터 칩 제조회사인 인텔이 미국 내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인텔사가 미 서부 애리조나주에 7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생산 공장을 완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텔의 브라이언 크르자니치 최고 경영자 CEO는 수요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뒤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는데요. 수년간 완공이 연기됐던 이번 공장이 가동이 들어가면 3,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인텔이 애리조나주 공장에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크르자니치 CEO는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를 낮추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추진하면서 이제 공장 건설을 재개할 때가 됐다는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 옆에 나란히 서서 발표를 하던 크르자니치 CEO는 새로운 시설에서 제조하게 될 이 첨단 반도체 원판을 기자들에게 보여주며 이것이 바로 컴퓨터의 미래라며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결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인텔의 이번 결정으로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됐다며 애리조나 주민들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자, 인텔이 이번에 짓게 되는 반도체 생산 공장은 최첨단 시설은 물론이고요. 첨단 기술과 지식을 갖춘 기술자와 연구원 역시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애리조나 생산 시설의 완공이 연기됐다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공장을 완전히 새롭게 짓는 것은 아니군요.
네, 인텔은 지난 2011년에 생산시설 계획을 세웠고요. 공사가 막 시작됐던 2012년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애리조나주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개인용 컴퓨터 판매가 감소하면서 인텔의 반도체 판매 역시 주춤하자 인텔은 2014년에 신설 공장 계획을 중단했었습니다. 인텔 측은 이후 개인용 컴퓨터에서 벗어나 인터넷 연결기기나 자동차, 휴대용 단말기 시장 등에서 활로를 개척해 다시금 판매량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따라서 새로운 생산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인텔 측은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미국 내 신규 투자를 약속한 미국 기업 인텔이 처음은 아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해외로 빠져나간 일자리를 다시 미국으로 되돌리겠다고 공약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해외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미국에 들여올 때는 비싼 관세를 매기겠다고 기업들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대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말에 미국 에어컨, 즉 이 냉방기 제조업체인 캐리어가 일자리 약 1,000개를 미국에 남기겠다고 밝혔는데요. 캐리어사는 작년 2월에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한다고 발표했었지만 일부 일자리를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남기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언급해 주신 기업들 외에도 미국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도 이전 계획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3대 자동차 제조사 중 하나인 포드사가 올해 초에 16억 달러를 투자해 멕시코에 공장을 건설하던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미시간주에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고요. 또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인 피아트 크라이슬러사도 지난달에 미국 내 공장 두 곳을 현대화하는 데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공장 설비를 개선한 뒤 현재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일부 조립 공정을 옮겨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의 계획은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와는 상관없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영화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아카데미상 시상식 오는 26일에 열리는데요. 이를 앞두고 대규모 집회가 벌어진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할리우드의 유명 연예 기획사인 유나이티드 탤런트 에이전시 UTA가 주최하는 행사인데요. 이 UTA는 보통 아카데미 시상식 전날 화려한 축하 파티를 열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파티를 열지 않고 시상식 이틀 전인 24일에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유나이티드 보이스, 단합된 목소리란 이름으로 주폐를 연다고 합니다.
네, 파티를 여는 대신에 민간단체 기부금을 낼 계획이라고요?
그렇습니다. UTA는 어제 수요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민권단체 미국 시민자유연맹과 국제구호위원회 해에 25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반인들이 동참해 더 많은 기부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모금 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 수용과 7개 무슬림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이 시위가 계속 뒤따르고 있는데 이번 집회도 이 행정명령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UTA 측은 예술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 또 최근 미국에 퍼지고 있는 반이민 정서의 우려를 나타내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이번 집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레미 지머 UTA 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창의적인 표현과 생각,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교환이 이뤄질 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전 세계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미국에 와서 생각을 말할 수 없게 된다면 그런 나라는 더 이상 미국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지난주 법원 명령에 의해서 행정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번 아카데미 행정명령 이번 행정명령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최우수 외국 영화상 후보에 오른 판매원의 감독이 이란 사람입니다. 이란은 이 행정명령 적용 대상인 7개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요. 아쉬가르 파르하디 감독은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서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파르하디 감독은 UTA 소속이기도 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라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Carry You, 당신을 데리고 가다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You cannot see, but you're inches away from the ledge. The canyons may call, but don't you dare listen to them. The earth may quake and your heart may break, but no, I am where I stand and I will not let you go. 'Cause I would carry you.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개 나라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해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여러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뭔가요?
대통령 행정명령은 영어로 Executive Order라고 하는데요. 연방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연방기관과 기관장 그리고 연방공무원들에게 내리는 명령으로 미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입니다. 미국 헌법에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2조에 보면 대통령에게 행정 권한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이 내용이 행정명령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행정명령은 또 일반 법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구속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명령은 해당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유효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에서 통과된 법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초기엔 해당 기관만 볼 수 있게 돼 있고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 초부터 미 국무부가 행정명령에 번호를 매겨서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는데요. 현재까지 기록상에 남아있는 행정명령은 13,000건이 넘고 또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인터넷에서 이 백악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읽어볼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이유.
미국에선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법을 고치고 싶어도 대통령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미국의 법은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자기 뜻에 반대하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뜻을 실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는 즉시 효력이 발휘되지요. 의회가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을 막을 방법이 있긴 합니다. 만약 의회가 행정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기존의 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어떤 식으로 시행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안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런 의회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또 있지요. 의회가 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각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행정명령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행정명령에 반대하기 위해 해당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축소해버리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주로 행정명령 내용이 헌법에 어긋난다거나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란 이유로 법정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명령과 각서의 차이점.
미국 대통령이 발표하는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취하는 행정조치의 하나입니다. 행정조치에는 행정명령뿐 아니라 대통령 각서와 대통령 포고도 포함되죠.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행정명령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 제도인 일명 오바마케어 폐지 관련이었습니다. 이 대통령 각서의 경우 환경적인 이유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단했던 키스톤 엑셀 송유관과 다코타 송유관 건설 재협상 관련 등 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외에 여러 건의 각서도 발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정명령과 각서의 차이는 뭘까요? 두 가지 다 대통령이 연방정부 기관이나 당국자에게 직접 하다라는 명령이란 점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행정명령은 연방관보국에서 일련 번호를 부여받아 발표해야 하지만 각서는 이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각서는 행정명령보다는 다소 약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행정명령들.
미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 중에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탄생한 것들이 많습니다. 미국 역사에 있어 가장 큰 사건으로 기록되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령도 바로 행정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미 군부대 내 흑인과 백인의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내려 흑백 통합 학교 정책을 추진했고요.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역시 역사적인 행정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민개혁안이 의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자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50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걸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행정명령 수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 2주간 서명한 행정명령의 수를 보면 전임 오바마 대통령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2주간 9건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 건 적은 8건을 시행했지요. 미국 대통령 연구기관인 아메리카 프레지던시 프로젝트는 의회를 통해 정책을 시행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무엇보다 대선 공약을 이행해 국민에게 성과를 보이기 위해 취임 초기에 대통령들이 행정명령을 많이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역시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많은 행정명령을 내린 대통령은 누굴까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으로 3,700건이 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전임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8년간 총 277건의 행정명령을 시행하면서 연평균 35건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120년간 행정명령을 발동한 대통령들의 연평균 건수 36건보다 적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 cooped up. be cooped up입니다. 오늘 let's find out what it means to be cooped up. But first, we'll begin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are you feeling any better?
Yes, much better.
That's good to hear. Then let me take you out for some fresh air and grab some lunch outdoors. I just feel like you've been stuck and cooped up at home all week from the cold.
That would be great. I did feel cooped up at home being sick and not being able to leave the house. Thanks, buddy.
My pleasure.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Hey, are you feeling any better? 너 몸 좀 괜찮아졌니? 라고 묻자 제이슨이 Yes, much better. 많이 좋아졌어. 라고 대답합니다. 마이크가
다행이다. 그럼 같이 나가서 바람도 쐬고 점심도 먹자. 내가 살게.
I just feel like you've been stuck and cooped up at home all week from the cold.
너 감기 걸리고 나서 일주일 내내 집에만 있었잖아. 라고 하네요. 이어 제이슨이
That would be great.
좋지.
I did feel cooped up at home being sick and not being able to leave the house.
감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집에만 있으려니까 아주 답답했어.
Thanks, buddy.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네, 오늘의 표현 be cooped up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시죠.
Hey, are you feeling any better?
Yes, much better.
That's good to hear. Then let me take you out for some fresh air and grab some lunch outdoors. I just feel like you've been stuck and cooped up at home all week from the cold.
That would be great. I did feel cooped up at home being sick and not being able to leave the house. Thanks, buddy.
My pleasure.
Today's phrase is be cooped, C-O-O-P-E-D, cooped up, U-P, up, be cooped up. Cooped up means that someone or something is kept inside or kept in a small closed place for a period of time. It basically means that you're in an enclosed space. Unable to leave or move around.
쿠프는 명사로 우리, 새장, 닭장 또는 비좁은 장소이라는 뜻이고요. Be cooped up은 좁은 곳에 갇혀있다, 꼼짝 못하고 들어앉아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좁은 곳에 묶여있는 경우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I hate being cooped up in the house all day long
라고 하면 나는 온 종일 집 안에만 있는 건 싫어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It's hard to go on a road trip with all my three kids in one car because they don't like being cooped up
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좁은 공간에 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차 한 대로 먼 데 가는 건 힘들어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젠 be cooped up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are you feeling any better?
Yes, much better.
That's good to hear. Then let me take you out for some fresh air and grab some lunch outdoors. I just feel like you've been stuck and cooped up at home all week from the cold.
That would be great. I did feel cooped up at home being sick. And not being able to leave the house. Thanks, buddy.
My pleasure.
Let's review. Be cooped up means to be in a closed space, unable to leave somewhere. Be cooped up. Be cooped up.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안드레아스 모의 오션, 바다라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Lay your love on mine, lay your love on mine. Let your safety fall, let your safety fall. Lay your pride on the line. Lay your pride on the line. No one's keeping score. No one's keeping you away from me. Only fear and doubt can be the downfall. It's our enemy. Who you trying to blame? It's no one's fault. 'Cause inside of me, I love you to the core. If you leap inside the corners of my mind, somersault into my emotions. I'm a river till you take the dive. Ocean. Keep your lips on mine. Keep your lips on mine.
to the shore, steady to the shore, crashing to the lights, crashing to the lights. The truth will keep us warm, the truth won't keep you away from me. Only fear and doubt can be the downfall, it's our enemy. Who you try to blame, it's no one's fault, cause inside of me, I love you to the core.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에서 이슬람 테러리즘을 격퇴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will reinforce old alliances and form new ones and unite the civilized world against radical Islamic terrorism.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기존의 동맹과 관계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동맹을 구축해 급진적 이슬람 테러리즘과 맞서는 문명세계를 단결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몰아낼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8일 서명한 대통령 각서에서 ISIS를 미국이 직면한 급진적 이슬람 테러리즘 가운데 가장 악랄하고 공격적인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S에 의해 참수된 미국 시민 제임스 폴레이, 스티븐 스트로프, 피터 압둘라흐만 카식, 그리고 카일라 뮬러의 죽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IS의 영향을 받은 미국 내 테러 공격, IS가 연루된 파리, 브뤼셀, 베를린 테러, 그리고 IS 점령지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인 박해 등을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장관에게 테러 집단 격퇴를 위한 포괄적인 계획안을 30일 내에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작업에는 국무장관, 재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국가정보국장, 합참의장, 국가안보 및 대테러 관련 비서관 등이 참여합니다. 슈온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 계획에는 ISIS에 대한 무력 사용과 관련해 국제법보다 강한 미국의 제한이나 개입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Public diplomacy, information operations and cyber strategies to isolate and delegitimize ISIS and its radical Islamist ideology. Identification of new coalition partners in the fight against ISIS.
스파이서 대변인은 ISIS와 극단적 이슬람 이데올로기를 격퇴하기 위한 외교, 정보 작전 및 사이버 전략, ISIS와의 전투를 위한 새로운 연합 전선 구축, 금융거래, 돈세탁, 석유 수입, 인신매매, 약탈, 예술품 판매, 역사적인 유물 및 기타 수입원 등을 포함한 자금줄 차단 등이 격퇴 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대통령의 분명한 목적은 ISIS를 격퇴하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 미국은 분명한 행동을 취해야 하며 대통령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